하신 말씀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북한의 중공군에 의해서 포로로 생포되었던 조창호라는 분이 계십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군대에 자원 입대해서 1951년도에 중위로, 아니 소위로 임관해서 전쟁에 나가셨던 분인데, 북한에서 43년 동안 사시다가 남쪽으로 탈출해서 오신 분입니다. 1994년도에 오셨던 분인데, 그분은 우리 한국에 와서 조창호 중위라고 이렇게 진급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북한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그리고 탄광소에서 그 모진 고문 학대를 견딜 수 있었던 것, 탄광 속에서 그 강제 노동의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끈질기게 힘을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분의 간증입니다. 한국에 오셔서 많은 곳에 다니시면서 간증을 하셨는데 믿음 때문이었다고. 근데 그 믿음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불러주었던 찬양이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외로울 때, 죽음 직전에 수많은 위기 속에 있을 때 무심코 그 입에서 그 찬양이 나왔었고, 또 들으면 안 되니까 조그마한 마치 신음 소리처럼 찬송을 불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대학교 들어가서 함께 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 중에 기억났던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었다고, 그것이 믿음이 되었다라고 근거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라는 그 구절, 성경은 기억이 안 나고 그 구절 기억이 나서 늘 마음속에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왔었다고 간증을 하셨던 분입니다. 찬송 하나, 그걸로 43년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 그걸로 43년을 북한 땅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것을 그분은 믿음이라고 불렀고,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그 확신 속에서 계시다가 한국 땅에 내려오셔서 그리고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환상 8가지의 환상, 스가랴가 본 환상은 끝났습니다. 7장부터는 이제는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중세시대의 대부분의 모든 교회는 중앙에는 돔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 성당일수록 전부 돔으로 되어 있는데, 돔의 의미는 우주를 말하고, 그 돔 한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자이크한 것이 있습니다. 온 세상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이전에 계신다라는 의미의 돔으로, 아치형으로 성전을,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 그때, 다리오 왕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오는 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사건이 그만큼 정확하다는 이야기고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어느 왕 몇 년에 그것을 이야기할 때가 그렇습니다. 거의 70년 만에 다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성전의 완공이 환상처럼 이루어지는 그 눈앞에서 베델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다고. 아이들한테 집을 그리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집을 그립니다. 지붕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네모로 해서 또 창문 하나 만들어서 이거 집이라고 그렇게 그리는 아이도 있고, 가끔은 어떤 아이들은 집을 그릴 때 사람의 얼굴을 그립니다. 아빠, 엄마, 동생, 누나, 오빠, 가족들을. 그것이 그에게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가는 집을 그리는 것은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집을 짓는 순서대로 기초를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지붕을 달고 창문을 달고 그리는 순서대로 그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집의 완성은 그집 안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몇 천만 불짜리 집에 살면서 그 하는 일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일들만 하고 있다면 그 집은 지옥일 것입니다. 그러나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오두막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살고 있느냐, 그것은 행복한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완공을 정말 그 비전을 통해서 환상을 보았던 이 사람들,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각에는 그 성전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었고, 성전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고,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원한다고, 은혜를 구한다고, 먼저. 이때 은혜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베델 사람들은 상징적인 의미로, 대표적인 의미로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휴스턴에 살았던 분인데, 뜻하지 않게 하필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그로서리를 일했는데 그 아들이 나갔던 시간에 권총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가 덩치가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권총 강도하고 싸우다가 이 권총 강도의 그 총이 총알이 나가면서 옆구리에 박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벤타합이라는 하스피털에 갔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절망 속에서 이거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침상에 누워 있었던 그 젊은 청년이 그때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은혜 받았다고. 나중에 코퍼스 크리스티로 내려갔다가 달라스로 갔다가 지금 신학교 마치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근처에 어디 콜롬비아 근처에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여전히 옆구리에 총알을 박아놓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건강하다고 은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병을 얻고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자리에 풍성함을 누리며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망했는데 폐업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라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은혜의 중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혹은 은혜의 중심 속에 뭔가 확실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로 지내고 있다고, 좋은 일 속에서도 그냥 은혜로 살고 있다고, 그것이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고백이어야 합니다.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원하고 은혜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의 조건을 답니다. 우리가 금식하기를 원하는데 금식하면 되겠습니까? 5월달에 포로로 끌려간 달이니까, 혹은 7월달에 그 달이라는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암살을 당한 그 달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난 70년 동안 5월달 아니면 7월달 금식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금식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옳으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라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난 70년 동안에 5월이면 어김없이 금식했었고, 7월달에도 울면서 금식했지만은 똑바로 들어봐.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어? 또한번 반복하죠.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었어? 그 금식 기도가 정말이야? 이슬람교의 무슬림들은 9월 또는 10월 그쯤에 라마단 한 달을 금식 절기로 지킵니다. 태양이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그한달 동안에 밤마다 폭식이 이루어져 가지고 비만병이 생기기도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금식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가 되어서 황무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이 가슴이 찢어져서 교회가 황무지가 되었는데, 그것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그래서 금식한 적이 너희들 있느냐? 그래서 기도하서 나를 찾아서 나에게 부르짖은 적이 있느냐라고. 내 자식만 잘 되면 괜찮고, 내 가게만 사업만 번창하면 괜찮고, 아 그래서 더 잘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러,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으로 5월 달에 7월 달에 한 거 아니냐라고. 언제 정말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한 적이, 금식한 적이 언제 있었느냐라고. 그 말씀이죠. 은혜를 구하는 그들에게 그러면 기도 똑바로 하라고, 금식 제대로 하라고.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단 장한 자의 멍에를 끌어주는 것이 아니냐, 낮은 자의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금식이라고. 그리고 기도란 온 마음을 다해서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있는 베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들이 언제 나를 위하여 기도한 적이 있느냐라고. 1923년쯤 전후로 조선의 고종왕의 딸이었던, 뭐 고명딸이죠, 옹주, 덕혜 옹주가 있었는데, 영화도 나왔고 책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아하는 여자 배우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덕혜 옹주가 일본에 13살 때 인질로 붙잡혀 갔습니다. 뭐 유학이라는 명분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39년, 40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1962년도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덕혜 옹주를 배웅하러, 배웅이 아니고 환영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그 여자분의 손에 물병 하나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자기의 딸을 일본에 보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어머니가, 후궁이었죠, 어머니가 어떻게 선교사님을 통해서 구했던, 선교사님 그 사모님을 통해서 구했던 그때 당시에 보온병을 구해가지고 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뭐 목에 소화기 기관이 좀 약했었는지 임파선 쪽에 늘 콜콜콜 했었던 그 딸 나이가 걱정 때문에, 아니면은 누군가가 그 물에 독을 타가 넣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언제나 너는 이 물을 끓여서 이 병에다가 갖고 이 물을 마시라고. 일본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 덕혜 옹주라는 그분, 결혼해서 나중엔 딸도 낳았지만은 딸마저 유서를 써놓고 자살해버리는데 실종 뭐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 나중에는 한 15년 이상이나 정신병원에 가두어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왕의 딸이 말이에요, 올 때 물병 하나는 손에 들고 있었다고. 만약에 선교사님이 또는 선교사님 와이프가 어떤 방법이든지 예수님을 증거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을 텐데, 그 말씀 하나를 그 딸에게, 일본에 건너간 딸에게 건네주었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그런 안타까움도 생각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은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또 하나의 은혜를 위해서는 스가랴 4장, 아니 7장 11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7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은혜를 받는 것, 기도 속에서 성령 속에서 은혜라는 것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고 채워지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장부터 계속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The word of Lord Almighty says,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니 지금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또 한 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불렀는데 대답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등을 돌렸고 내가 말했는데도 귀를 막 안 들었고 내가 그렇게 붙잡았는데도 내 손을 뿌려치면서 돌아가지 않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고 들으면서도 조롱하고 있고 때로는 정죄하고 비판하기도 하죠. 들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 막상 그 엄청난 은혜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그렇게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귀를 막고 귓전으로 들었고 건성으로 들었고 남의 말처럼 들었고 전혀 나와는 상관없이 들었던 그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이 땅에서 흩어지게 하지 않았느냐. 가끔 서울 가면은 고향으로 내려가야 될 때 기차를 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기차역을 가면 그 기차역 광장에 어느 교회에서든지 전도팀이 자주자주 나와서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귓전으로 듣고 지나가고 때로는 조롱도 하고 지나가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그분의 손들을 잡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왜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며 지나갈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30대 되는 여자 한 분이 지나가다가 차렷 자세로 그 찬양과 그리고 그때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청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분의 귀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가 귀였던 것 같습니다. 온몸으로 듣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시간이 절박한 시간이었는지 뭔가 그 말씀이 성령으로 그 가슴 속에 뭉클해서 터치하고 있는지 온몸을 다해서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뚫어지게 온몸 마디마디가 다 귀가 된 것처럼 듣고 있었습니다. 누가 잘 안 들어요? 남의 말을. 그러면서 말하죠. 남이 말할 때는 말 안 듣다가 내가 말할 때는 너 왜 안 들어? 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내 말은 안 들으면서도 이제 와서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돌아봐 주세요. 라고 하느냐라고. 어쩌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쫀쫀한 것 같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성전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느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축을 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촛대가 옮겨졌다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타나지 아니하는 교회라면 수만 명이 모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 그 회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스가랴 8장이 넘어가면 이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고 이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포도원에 그 밭을 만들 것이며 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이며 수많은 곡식을 할 때마다 농사가 50배 60배로 결실될 것이며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희들은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스가랴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사실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내가 하겠다라고 설치고 내 것이 맞다고 우기고 고집하고 고집 부리고 하나님 말하면서도 하나님 뭐 귀찮게 여기고 이러니까 우리끼리 해보겠다고 내가 해보겠다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참고 말씀을 했는데도 안 듣고 또 불렀는데도 안 듣고 붙잡았는데도 안 들으니까 그냥 보고 계셨습니다. 물끄러움이 해봐.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아, 하나님 안 되는데요 제가 잘못했던가 봐요 그러면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하다가 몸부림치다가 안 되면 그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이제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항복해야 될 텐데 그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 금강석 같고 얼마나 완악한지 바위보다도 더 든든하고 탄탄한 인간의 마음은 깨질 줄 몰라요 녹아질 줄 몰라요 하나님이 빤히 보고 계시는데도 이제쯤이면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 생각이 틀렸다고 내 방법이 틀렸다고 내가 악했다라고까지 고백해야 할 텐데 그러질 않고 있습니다. 물끄러미 바라보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이건 읽어야 합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리고요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즉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특권이 여기에 있습니다. 버릴 만도 하고 이젠 틀렸다라고 포기할 만도 하지만은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그 고집을 부리고 금강석같이 그 단단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끝까지 바라보다가 망하는 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방 일어나십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할 정도로 비켜봐 내가 할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거하시고 그 땅을 복을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천만불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한 채로 골골하다가 살아가는 사람 있지만은 단돈 천불을 가지고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이 땅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이제는 과거에 너희 조상들처럼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살지 아니하도록 내가 여기 옆에서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은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을 누리며 이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누어주며 살라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해서 세상 수많은 땅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될 것이라는 또 다른 비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손에 뭘 붙잡고 살아갑니까? 물병, 보온병, 금덩어리도 안 됩니다. 걸려, 그것도 안 됩니다. 수만 불짜리 돈을, 수천만 불짜리 돈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믿음, 믿음입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